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명의 에코 페미니스트가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라디오 에코 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 살롱 검색해주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를 맡은 올리브고요.
저는 함대릴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낮지 않나요?
아, 왜일까요?
야, 제가 최근에 그 배우 이청아 분의 유튜브에서 본 건데, 나라고 발음했을 때 목소리가 진짜 자기 목소리래요.
진짜요?
그래서 나라고 발음하니까 전 되게 낮은 거예요.
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야 목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저도 해볼게요. 나.
꽤 높으시네?
아, 제가 오히려 목소리가 높은 편이구나.
네,
올리브보다.
네네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그 드리쌤이 말할 때는 이 마이크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목소리를 좀제 목소리가 아닌 좀 힘줘서 했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삐뚤빼뚤하게. 그래서 자기가 좀 편하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저렇게 안정적인 톤으로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도 뭔가 라디오에 또 적합하게 이렇게 또 목소리를 좀 바꿔보려고 요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 목을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해서 좀잘 써보려고 지금 하는 거구나.
근데
안상하게.
항상 알고는 있었거든요. 항상 에코사랑 끝나면 목이 아파.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제 톤으로 못한다는 걸. 근데 제가 이제 신나면 목소리가 많이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항상 끝나고 목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땡기는 느낌?
많이 신났었나 보네.
항상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손가락을 갖다 대면 울림을 알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인식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려고 여기 부분 보이세요? 쇄골 사이? 이 부분에 손가락을 대면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말할 때.
근데
그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되게 좀 차분해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애써서 얘기할 때이 근육이 땡기면서 목이 아파요. 왜냐면 누르고 있거든.
애써서 얘기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럴 때, 아, 근육이 땡기는구나. 아, 내가 아프구나.
아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보냈고, 또 쌤은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쇼컷을 했습니다.
아, 맞네. 일단 아주 세상 편한 쇼컷의 세계 오신 걸좀 환영합니다. 다시 재진입하신 거죠?
예, 네, 그쵸. 올리브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어요.
그니까요. 근데 이제 머리가 불편해서 커트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 긴 머리를 또 오랫동안 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좀 제가 요새 귀걸이에 좀 꽂혀가지고, 좀 오늘은 좀안 하고 오긴 했지만 쇼컷이 귀걸이가 또 이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장 쇼컷하고 귀찌 이런 거 많이, 저는 이제 귀걸이는 못하니까 귀찌를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귀가 많이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혹시 이제 귀 안에 귀신 없나 신경도 괜히 쓰이고. 그리고 또 겨울에 유독 춥고 근데 여름엔 땀이 좀 이제 들나가지고 좀 들찝찝한 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대비 쇼컷을 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좀 편하신가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올리브랑 저랑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쇼컷에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쇼컷 2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쇼컷 후에 옷이 조금 좀 캐주얼한 옷이 좀더잘 어울린다.
맞아. 옷차림이 달라지죠.
네, 옷차림이 달라진다.
그전에는 무슨 옷차림을 좀 많이 입으셨죠?
그전에도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던 것 같은데 좀더잘 어울린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흐뭇하다.
흐뭇해요? 왜요?
잘 어울려서. 조금씩. 나꽤 잘생겼네?
근데 제가 좀 웃긴 게, 제가 고등학교 때도 좀 미용 그런 그 가상 시뮬레이션 어플이 있어요. 제 얼굴을 갖다 대면은 사진을 제출하면 걔네들이 다양한 머리로 제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쇼컷이 제일 잘 어울렸는데, 그때는 제가 당연히 이제 선택지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 되게 잘생기게 나왔다 이거.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참고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쇼컷을 해야 됐어. 너무 아, 더 일찍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고. 근데 쇼컷은 조금 아쉬운 게 스타일을 다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 어떻게 뭐 쇼컷은 막 긴 머리처럼 파격적으로 스타일 변신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자칫하면 양송이 버섯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 아무튼 뭔가 이런 소소한 근황도 참 좋다. 우리 항상 만나면 우리 이번에 어쩜 힘들었고 우울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취미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줘요. 올리브의 소소한 일상
진짜 얘기. 일상 얘기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은 늦었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좀 에코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같은 노동자로서 제가 이제 지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이었는데요. 그 노동자의 날에 조금 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제 다룰 영화 다음 소위 때 얘기하면서도 그렇겠지만 노동자의 날인데 어떤 노동자는 또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게 말을 들었을 때는 특수고용노동자?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저도 특수고용노동자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수고용자가 누구냐면 일반적인 자영업자랑 다르게 자기 점포나 작업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개인으로서 기업이나 조직과 이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도 특수고용노동자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제빵사, 또 이제 대리운전 기사, 웹툰 작가,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이런 다양한 사람들, 플랫폼을 중간으로 두고 계약을 맺고 일한다 하면은 다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택배기사와 같이 대표적인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프리랜서든 뭐 배달 노동자든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이름 아래 뭐 프리랜서나 뭐 택배기사 이런 이름 아래 일하는 만큼 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자기 노동력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의 최저시급이나 뭐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도 아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 금지되는 뭐 위약 예정의 금지나 부당해고 또 해고 예고를 하긴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고 뭐 휴업할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의무 또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저도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것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볼 순 없을까? 내가 조직 안에서 속하지 않고 조직 밖에서 뭐 나라는 이름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나만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지만 막상 조직 밖에서 나오니까 너무 춥고 너무 삭막하고 너무 뾰족뾰족하고 그러니까 걷는 걸음이 다 가시 걸음 같은 느낌인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능력 부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안전적인 뭐 보장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벌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하지만 하루라도 아파서 쉬게 되면 직장인들은 연차나 휴가 같은 걸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경우에는 그게 온전한 자기 책임, 수익 빵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좀 많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택시 어플이나 요새 뭐 대리기사나 배달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근데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고용이 되는데 근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래서 노동법이 빨리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고 저도 같은 당사자로서 좀 많이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가 준비한 에코슬로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에코슬로우 독재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영화는 바로 지난 2월에 개봉을 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음 소희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만든 영화고요. 전주 콜센터의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고 뛰어난 작품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국제비평가 주간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됐는데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여고생 소희가 겪게 되는 이런 사건 그리고 이에 의문을 품는 여형사 유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 주인공 소희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특성화고의 3학년 학생이에요. 춤추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이제 학교에서 추천한 한국통신 대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엔 대기업을 이제 따와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한국통신 S플러스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대기업 직속 콜센터라 와가지고 이 소희 너는 굉장히 좋은 성실한 애니까 너만 믿고 내가 여기 보내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콜센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부조리를 겪게 되면서 인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실적을 쌓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당대우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조리를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면서 자해까지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려서 결국 저수지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소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게 어째서 소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인지 어떤 점에서 우리는 소희와 비슷한지 이거를 오늘 방송에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신은 죽었다 그 다큐를 봐서 이제 좀 그때도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더 힘들었어요. 보면서 더 소모가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피부로 와닿아서 지금 현재 뭔가 내가 겪고 내 주변 사람들도 겪고 지금 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스템에 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겪는 일이어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확연하게 굉장히 더 착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이 현장이 이 콜센터 같아서
맞아.
보면서 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올리브는 좀 어땠어요?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막 진짜 정말 갑갑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그 신은 죽었다는 명백한 가해자 피해자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 다음 소희 영화는 가해자 피해자가 되게 불분명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
그게, 자신의 입장이죠 다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잘 녹아내서 진짜 이게 바로 현실이다. 이런 걸 너무 잘 녹아내가지고 나도 저런 일을 겪어본 적이 마치 있는 것만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국가나 이런 조직에 좀 책임을 많이 묻는 글을 많이 써요.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혹은 뭐 무업 청년이었던 기간에는 나는 무업 청년인데 이 무업 청년을 위한 안전지대는 왜 없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소신껏 목소리를 냈는데도 사회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경험을 먼저 해서 그런지 이걸 보면서 이건 또 얼마나 변할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또 이런 또 막연한 불안감 또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갑갑했던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다행히 또 이 영화로 좀 파장이 일어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해요. 노동법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라고 개정안이 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폭행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조항인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뭐 정신적 피해라든지 콜센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조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루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그런 변화가 있었긴 했지만 여전히 좀 문제가 많은데 또 영화에서 되게 다양한 그 인물도 나오고 또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점이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나요?
저는 그 팀장들의 묘사?
콜센터?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적정적인 악역으로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그 팀장들이. 그러니까 그 팀장들도 그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적으로 압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역시도 이 시스템의 부속품일 뿐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느껴졌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겪었던 직장의 어떤 상사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 직장을 다닐 때 좀 미운 마음도 사실 많이 들고 많이 저를 착취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적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역시도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나?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완전한 옳고 그름도 없는 어떤 세계의 일면을 본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포일 수도 있지만 네. 그 팀장 먼저 있었던 팀장이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유서를 남겼죠. 근데 거기서 되게 이 나라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유서에는 부조리, 부당대우, 인센티브 지급도 안 하고 굉장히 이제 막 착취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이 팀장을 가정 폭력범에 막 바람남, 유부남 이렇게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가정에서의 불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갑자기 막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아주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 저도 당해본 적 있어요.
아 정말?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개인화를 시키는 거.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버리는 거.
네. 그래서 산재 처리 안 하려고. 그래서 안 해도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소진된 나머지 그냥 빨리 해버리자 해서 합의금 대충 받고 이렇게 끝내기도 했잖아요. 경찰은 그냥 단순한 자살이기 때문에 막 형사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보여줬다고도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이랄까 이번 소위도. 바뀌게 된 그 시점이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어쨌든 신경 써주었던 팀장이 자살했는데 자기 빼고 모두가 그 팀장의 자살을 개인 탓으로 좀 많이 하는 그 계약서를 썼잖아요. 각서를. 팀장의 죽음을 본사 탓으로 하지 않겠다. 팀장은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각서를 쓰는데 나머지 사람들 다 썼는데 끝까지 소위는 쓰지 않다가 이 양옆에서 본사와 팀장이 새로 바뀐 팀장이 압박하니까 그제서야 쓰잖아요. 그때서부터 소위가 되게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눈에 총기가 없어지고 뭔가 사연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위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되게 슬프고 내가 진짜 심적으로 그래도 의지했던 이 팀장님이 죽었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갑자기 일을 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근데 그나마 좀 뭔가 어른이라고 느껴졌던 뭐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한테 뭐 어깨를 짓누르면서 빨리 사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이 소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 그걸 보면서 저도 엄청 보면서 좀 반성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반성이 됐어요?
청소년이나 뭐 어린이들의 그런 부조리 받는 것들 부당대우에 대한 것들에 내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때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또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좀 배두나 배우가 맡았던 유진 형사, 오유진 형사의 좀 이입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유진 형사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때 오유진 형사도 거의 잘 몰랐잖아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고 왜 소희가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는지까지의 과정을 알면서 관객처럼 마치 그 과정에 이입하고 몰입하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바로 이제 2부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2부에서는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현장 실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은 현장 실습이란 이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현장 실습생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뭐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렵다 하면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역량을 기르고 그 실습한 기업에 바로 취업하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 현장 실습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특성화고의 3학년 학생이 하는 현장 실습을 주로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영화에서 알게 된 이 현장 실습의 문제는 첫 번째는 부당 대우입니다. 현장 실습생들이 약간 어리고 뭐 실습생, 그러니까 너는 배우는 입장이야 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직장 괴롭힘도 당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이제 소희가 그때 실적 1위를 달성한 그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희는 그게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서 이제 실적을 열심히 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센티브도 그러니까 지급이 원래는 안 될 뿐더러 겨우 봐준 게 막 한둘 달 뒤에 지급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왜 한둘 달 뒤에 지급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만둘까 봐. 한두 달 뒤에 지급을 하고 저희도 일종의 보험은 드러나야죠. 이렇게 팀장이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센티브는 그때 그 즉시에 발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부당 대우를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원래 취지와 좀 멀어진다는 문제인데요. 그 배두나가 맡은 오유진 형사가 그 소희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이 현장 실습생 애들이 어디로 파견이 됐는지를 좀 봐요. 근데 봤더니 전공이 뭐 예를 들어 애견학과인데 콜센터로 갔다든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과가 원예과인데 생수 공장을 갔다든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곳으로 실습을 간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걸 원래는 실습하는 취지로 역량을 기르려는 취지로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기 취업 어떻게든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취업 달성률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과와 맞지 않는 곳으로 실습생을 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제는 그 선생의 문제로도 나왔죠. 그 현장에 가서 이 친구가 소희가 콜센터에 갔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뭐 정신적 피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 신나가지고 야 나 대기업 일거리 땄어 해가지고 소희한테 그냥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소희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콜센터? 거기 뭐 그냥 사람들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런 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고요. 네 번째 문제는 모두가 모르거나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긴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오유진 형사가 이제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가요. 구조를 타고. 처음에는 선생님, 두 번째는 교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교육청. 근데 교육청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너네가 책임을 물어야지라고 했는데도 또 교육청이 갑자기 또 막 저 이리 와보세요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하면서 딱 보여준 칠판이 막 각 지역별 교육청의 뭐 취업 달성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른 교육청과 경쟁합니다 형사님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약간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 정말 최후의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경쟁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보여주잖아요. 와 저는 거기서 약간 진짜 토나올 뻔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경쟁이란 말이 다 안 나올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야 자기 책임이란 말이 드디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 큰 문제다. 너무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고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 사회 전체가 책임이 지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게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또 이제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또 공감이 가거나 그런 발견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쌤은?
여기서는 진짜 유진이라는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진이라는 경찰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파헤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유진이 없으니까. 거기서 좀 느끼는 좀 씁쓸함이 있었던 것
맞네,
같아요.
맞네, 맞네. 그래서 영화죠. 어. 맞아, 맞아.
이건 영화구나라는 느낌이 제일 씁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경찰이 굉장히 좀 정의감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제 조사를 하지만 실제 이제 그 감독님이 유가족들과 인터뷰, 아, 감독님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유가족들이랑 이제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가족분들이 잘 담아냈다. 현실을 잘 풀어냈다. 다만 현실에는 그런 오유진 형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가족과 노동 이런 노동계에서 이런 걸 다 해내야 됐어가지고
그쵸.
실제로도 이런 오유진 형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걸 보고 저도 진짜 아 이것도 참 문제다. 근데
그쵸.
사실 경찰 분들도 정말 너무 업무가 많고 과로가 디폴트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그래서 경찰 분들도 애매한 것들은 그러니까 자살인데 이걸 사회적 타살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대기업이라는 큰 집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되게 이제 대충대충 하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극중에서 오유진 형사가 말했다시피 이거는 미성년자가 죽었잖아요. 청소년 애가 죽었다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죽었는데 이걸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또 아무도 책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게 또 뭐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하고 싶은 말이 또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좀 영화 말고도 이제 저희 얘기.
저희 얘기.
저희가 또 저희도 특수고용노동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떤 면에서 소위인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100.7 메가헤르츠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3부 시작해 볼 텐데요. 다음 소위 영화랑도 이어서 또 그리고 이제 저희 드리쌤과 저 올리브가 또 특수고용 노동자이지 않겠습니까? 또 프리랜서이자 혼자서 일하는 창작자이기도 한데 이런 좀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할 말이 참 많고 또 그런 문제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다음 소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죽음을 다룬 영화죠. 이 다음 소위의 제목을 이제 드릴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다음 소위, 그러니까 소위 이전에도 소위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었고
맞아요.
지금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 올리버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 책임을 떠넘기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시스템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게 계속되는 다음 소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다음 소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다음 소위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소위가 딱 감독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소위였고 소위가 되고 소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되게 동감을 했고 저는 이제 주변에도 이제 제 친구나 뭐 지인 중에 특성화고 출신 분들이 또 있고 또 특성화고 분들을 인터뷰한 이제 영상도 너튜브에 꽤 많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리얼 채널에서도 그런 인터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청소년들 하면은 공부하고 열정을 갖는 게 되게 디폴트 값인데 그 디폴트에서 벗어난 사람들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 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거나 혹은 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이제 취업한 청소년들이라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거에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가 수능 끝나면 수능 이벤트 하잖아요. 수험생들만 할인을 해주고 근데 수험생이 아닌 근데 난 청소년이야. 그런 친구들은 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전적인 소외와 차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디폴트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의 노동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저나 드리쌤이 프리랜서이자 1인 창작자이잖아요. 저는 다음 소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전에 이제 신은 죽었다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노동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너무 좀 한동안 불안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 아티스트의 죽음이 마냥 개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너무 정신적인 그런 소진이 되어서 일어난 일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 저도 많이 이제 불안정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혼자서 일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게 제일 막막하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게 이제 조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좀 대표적인 게 능력이 있을수록 많은 일거리를 따온다는 능력주의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조직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팀워크니까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가려지는 면이 있잖아요. 축구처럼. 근데 이제 조직 밖에 나오면 나 혼자서 내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내 일거리의 내 성과에 따라서 그 앞으로도 계속 올리브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유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내 일의 성과도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저의 이제 창작물이 있고 B의 창작물이 있는데 B의 창작물이 더 능력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B의 창작물이나 B를 이제 고용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없이 비교되는 이런 경쟁 사회가 이 프리랜서나 뭐 창작자의 세계에서는 좀 심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 그리고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경쟁적인 구조가 저한테 되게 힘들고 막막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쌤은 또 어떤 저와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뭐 조직 밖에서 일하는 고민들은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직 안에서 일하는 걸 경험해봤을 때 경쟁과 실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거는 좀 항상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력 부족. 인력을 충원하면 인건비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적은 인원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많은 조직의 문제거든요.
맞아. 그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노동자의 날에 쉬지 못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인가? 그 사람들이 쉬지 못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 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인 이하 소규모 기업. 젠장. 나 거기 취업할 뻔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그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인건, 제일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직의 문제가 저는 거기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적은 인력으로 그 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생기는 맞아. 문제.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내면에 있던 어떤 굉장한 뭐랄까요? 불안이라던가 그런 분위기가 깔리거든요. 타인을 존중하거나 다양성을 좀 갖고 타인을 바라본다 그럴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상처 주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근데 그 정작 바꿔야 되는 건 이 시스템인데 이제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왜냐하면 나는 이, 나 역시도 이 조직에서 어떤 가해를 가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내가 공격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맞아.
또 나는 계속 이곳에서 있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나가면은 나는 과연 돈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배운 건 이 직장에서 배운 것 뿐인데 내가 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과연 밖에 나가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난 이 조직에 남아있어야 되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조직을 공격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더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복잡한 어떤 문제들이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그 문제 초반으로 막 가면 어쨌든 인건비,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 이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조직 밖에서 하면서는 뭔가 뭐가 제일 뭔가 막연하고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올리브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올리브가 예전에 니트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올리브가 저는 뭐 니트족인가? 전 올리브가 제 주변에 그 누구보다 생산적인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간 조금 이력서에 올릴 때 조금 다르게 어떤 책정이 되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뭔가 불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좀 약간 그런 커리어에서 오는 어떤 불평등의 어떤 문제?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프리랜서 일할 때.
맞아요. 니트라는 말도 그러니까 저는 나를 내 지금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를 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니트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니트이자 뭐 프리랜서이자 뭐 무직자이자 반백수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단어를 찾았던 거는 누군가를 이런 나를 표현할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다니잖아요. 넌 무슨 일 아니라고 했을 때 나를 어쨌든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 나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뭔가 단어나 뭐런 표현이나 문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대충 일단은 니트 좀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그럼 니트 써야겠다. 이렇게 막 가져다 쓰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또 이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좀 이 사회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루는 노동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이 정말 다채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게 단지 영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영리적인 분야에서도 되게 재미있고 기발하고 참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특히 가사노동 에서 그런 거 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탐구해낼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로봇을 만들어서 가사노동을 이게 딱 생산적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혹은 가사노동이나 뭐 돌봄노동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도 되게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고 뭐 수당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어떤가에 따라 어떤가 이런 좀 비판적인 시선도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어떤 공예에 대해서 조금 낮게 취급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 노동이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 근데 삶에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그릇이나 뭐 바닥에 까는 카페트나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필수품들 사실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뭐 또 만드는 일이라던가 혹은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그거를 좀 뭐랄까요? 좀 가치가 조금 낮은 노동, 부가가치가 좀 낮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상당히 기계화시키는 어떤 작업?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내 집에 만든 어떤 그릇이나 내 집에 있는 어떤 필수적인 삶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 누군가가 직접 만든 물건이나 내가 만든 물건으로 구성이 된다면 삶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풍요로울 것 같거든요.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굉장히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걸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을 뭔가를 내가 활동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노동화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는 최근에 진짜 재밌었던 이야기가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는 카페를 가면 커피를 못 마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초콜릿 라떼만 먹는데 근데 자기는 언젠가 이 전국의 초콜릿 카페에서 초콜릿 라떼만 먹어 다니면서 전국의 초콜릿 카페 지도를 만들 거다. 만들어서 팔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재미있고 참신하고 기발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짤을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잘 알아요. 특히 무한도전 짤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짤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짤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로그 글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근데 그거를 자기가 대신 찾아줌으로써 거기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뭐 기프티콘의 소정의 돈이라든지 그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노동이 전 너무 재미있고 참신하고 이런 방식의 노동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밥벌이로 이어진 사례를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초콜릿 라떼 얘기한 사람. 너무 사고 방식이 이 사고가 새로운 뉴 타입의 노동에 딱 적합한 그런 노동이라고 저는 딱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아이디어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오늘 진짜 이 노동은 진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아, 네
우리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 맞아요. 때문에
노동은 언젠가 또 다른 영화와 함께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다음 소희란 영화라는 키워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에코 썸롱 독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썸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넘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네. 오늘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였어요. 다음 소희 는 나의 소위이기도 하고 당신의 소위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올리버가 말한 것처럼 진짜 일이 일로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노동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어떤 내면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소박한 이상을 품어봅니다.
네. 저는 사실 요새 좀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많이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빚을 진 마음도 있고 또 연대하는 마음도 있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이제 최근 뉴스로 보기로 이제 무업 청년?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가 50만 명을 달성했다고 달성했다 해야 되나? 그 뉴스를 이제 보고 아, 내 동지들이 참 많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노메더 노마더스라고 갑자기 홍보가 됐는데 이제 자기만의 일을 좀 자유롭고 즐겁고 자신 있게 꾸려나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시작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을 제가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뭐 말이 플랫폼이지 아직 뭐 완전 걸음마 단계여가지고
너무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러니까 연결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옛날에 창작자들 모인 모임을 제가 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도 워크샵을 많이 해보고 싶고 열어보고 싶은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워크샵의 시작 혹은 워크샵이 아닌 내일의 시작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런 걸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노노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컨설팅 작업이구나 일종의. 너무 좋네요. 빨리 시작하세요. 의뢰하게. 나 필요해 지금. 제가 의뢰할게요.
아 진짜요? 아 네. 네
시작을 해주세요.
저도 시작이 어렵긴 하네요. 저도 시작에 요즘 용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인데 네 저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는 올리브
함대릴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